성경에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리. 우리가 이제 진리 투쟁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 21세기 마지막 때에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가장 미워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만 나타나면 겁에 질려서 벌벌 떨거든요. 거짓으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니까. 성경에 적어도 189절 정도에서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여러분 다른 게 우리를 뭐 경제, 돈 이런 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진리를 무서워하고 또 거짓으로 포장을 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존재들이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고 또 그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거짓 교사.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믿고 그리고 올바르게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진리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짧은 서신이 바로 유다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서는 AD 67년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보다 1년 전인 AD 66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 베드로 후서 그 3장 그 안에 내용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교사들의 등장. 이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속임수로 이렇게 이제 가장을 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 오류 속으로 빠지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유의해서 좀 살펴보고 이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말을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회 안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제 형제로 보이는 이 유다라고 한 사람이 1년 지나서 AD 67년경에 유다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25절입니다. 25절에 경고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써봐야 되겠다 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다. 편지의 주제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전달된 그 믿음의 교리, 그 책의 진리, 그 전지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써 싸워야 된다. 애써 싸워야 된다. 왜 그러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슬슬슬슬 기어들어와서 목사 행세하고 또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이제 행사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오류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이제 정해졌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꼬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시대의 사례들부터 쭉 동원을 해갖고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고 얼마나 힘들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 내용을 이제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다서 이제 여섯 번째 강의 거짓 교사들의 일곱 가지 특징 그 다음에 에녹의 진리 투쟁과 심판 증언 여기에 대한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유다서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강의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유다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거짓 교사들에게.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거짓 교사들 아니면 배도한 자들의 그 세 명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방식을 바꿔서 그냥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그런 자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가인의 길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자가 거짓 교사고 거짓 대언자고 백성을 오류로 이끄는 자다. 첫 번째 그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나오는 사람인데,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르단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을 저주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들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돈이 탐이 나갖고 그래서 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 메시아까지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 이러한 뭐라 그럴까 예언의 말씀을 이제 대언합니다. 근데 분이 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들하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모압 여인들이 간음하도록 그렇게 그 술수를 펴갖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을 하고 이래서 2만 4천 명이 하루에 죽는 이런 그 재앙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발람이라고 한 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라라고 한 사람은 민수기 16에서 17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 이 사람들 레위 사람인데, 아니 왜 그 아론만 제사장을 해야 되냐? 나도 레위 사람인데 나도 제사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그렇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스스로 뭔가 목사가 되고 뭐가 돼갖고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이래야 되겠다고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가서 보시면 지진이 나고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 다 잡아삼키고 같이 나왔던 250명은 불이 나와서 소멸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고 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사례들을 근거로 유다가 12절, 13절 그 다음에 그 밑에 몇 절에서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백성을 유인해서 오류로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이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일곱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일곱 가지. 자, 12절 가서 보니까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다. 여러분 얼룩 아시잖아요. 걸레 뭐 하고 그러면 다 얼룩이 남고 그런 거 얼룩이란 말이에요. 얼룩. 자,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이 자들은 지역 교회 안에 사랑의 잔치. 옛날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어요. 열심히 나가서 노동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모이고 그러면 사랑의 잔치를 했단 말이야. 사랑의 잔치. 서로 여기 가서 사랑이란 말이 여기 진한 명조로 돼 있잖아요. 우리 가서 본 건 체리티라는 거예요. 체리티. 그러니까 너가 해주면 나도 해줄게 하는 그런 건 러브고, 그건 러브예요. 너가 나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이건 러브고, 체리티는 그거 바라지 않고 희생하면서 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이 체리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도 있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런 사랑의 잔치를 했는데, 거기에 몰래 믿지도 않는 자들이 여기 들어와갖고 두려움도 없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자들은 누룩이다. 더러운, 여기 가서 보니까 얼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더럽히는 그런 자들이, 이런 그 얼룩이 있으면 차도 그렇고 얼룩이 있고 그러면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임에 거룩함을 더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거기서 빼앗아서 거기다 더러운 얼룩을 남기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해도 똑같아요. 뭐 성도들끼리 밥 먹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사랑의 잔치라고 하는 건 그냥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자매님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지역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뭐 청년부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뭐 지역별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와 갖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걸 강요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교제 모임 이런 데서 거룩함을 제거하고 세상에 얼룩을 가져다 집어넣는 이런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모이고 뭐 하는 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모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야 된다. 거룩함이 아니라 얼룩을 그 모임에 가져오고 교회에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지위가 높든지 말을 잘하든지 무슨 뭐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하든지 그런 사람을 교회에 두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오염이 돼서 그 모임이 더러운 이러한 그 얼룩진 모임이 되고 마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다. 예, 여러분 요즘 지난 한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한번 여러분 넓은 아파트 이런 데 말고 좀 한번 넓은 뭐 호수나 이런 데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구름이 엄청나게 예, 지금 있어요. 요 근래에 가서 보면 자 구름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구름은 뭐 하는 거냐? 궁극적으로 비를 내려야 되는 게 구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구름이 많으면 결국은 예, 비를 내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농부가 보니까 그냥 엄청난 구름이 있는데 비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이 지금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배교자들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은 실제로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예, 자기 능력도 자랑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라. 그래서 이거를 여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이 되면 옛날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져야 되니 이 농부의 입장에서는 구름이 생기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이 있는 구름이 돼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12절 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고 그래서 두 번이에요. 열매가 시들기도 하고 궁극적인 열매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자다. 이야 진짜 너무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과수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가지도 쳐주고 뭐 약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다 그래갖고 이제 과일이 생기기를 열심히 해서 보니까 나무가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가을에 갔더니 아무것도 안 열리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사람들 한번 대해보라는 거죠. 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뭘 줘야 되냐? 열매를 줘야 되거든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줘야 되는데 뭐 그럴듯하게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도들 먹일 수 있는 열매, 양식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 거짓 교사들이. 열매가 시들고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뿌리까지도 없어서 뿌리째 뽑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 죽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두 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어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째 죽음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두 번 죽는 거 이거는 영원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 불호수 속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그 일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 바다로 이제 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런 말들을 하냐. 이들이 말은 엄청나게 하는데 유다서 16절 가서 보면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한다. 그래서 바다가 막 바다가 파도를 치고 엄청나게 뭔가 힘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바다 물결처럼 요란한데 결국 교회와 공동체와 그 다음에 교제권에 남기는 건 더러운 찌꺼기만 남기는 이러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고, 13절에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들은 떠돌아다니는 별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고정된 별, 뭐 북두칠성, 북극성 이런 거 이럴처럼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건 길잡이가 되잖아요. 어디서나 북쪽에 있구나. 이거 길잡이가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성. 슉 들어왔다가 자취를 남기지 않고 그러고는 다 사라지는 거. 그렇죠? 잠깐 나타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런 별을 우리가 유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별은 사람이 이렇게 방향감각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길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을 영원토록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 삶에서는 그들이 뭐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 속여서 번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영원한 어둠 속에 집어넣는다고 유다가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어서 16절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그들은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정말 목사는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앞에 쓴 사람이 이렇게 영어로 manipulate,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내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일을 하려면은 꼭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부풀린 말, 아첨하는 말. 그건 뭐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그냥 복받는다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거, 이게 부풀린 말이고 이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부풀린 말이고 아첨하는 말이다. 예. 찰리 코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 전할 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는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려요. 뭘 얘기하냐. 십계명을 아십니까? 십계명에 나와있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딱 그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복받는다고 애들이 다 잘되고 차도 사고가 안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이게 부풀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진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요. 이렇게 돼서 돈을 갈취하는, 본인들은 갈취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 걸려 넘어진 사람도 목사가 갈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갈취입니다 여러분. 갈취가 딴 게 갈취가 아니고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10장 1절부터 10절에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한 그런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걸 이거 기록한 가운데 거기 10절 가서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 8절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거 쭉 얘기를 적어놓고, 자, 그다음 뭐라고 썼냐, 11절 한편 이 모든 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어디를 읽으시든지 나를 위한 훈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나는 목사다 이런 심정으로 읽으면 안 되고,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지, 일개 그냥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이런 관계 이런 걸 설정을 하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이거 이 하나님 말씀 팔아갖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머니플레이션 이렇게 조작을 해갖고 이래갖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다 7, 80이 되면 죽는 거고 그렇게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류로 이렇게 인도해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쓸데없는 일, 정말 그렇지 않은 그런 일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이런 거를 모임 안에 만들어 놓는 이런 사람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 한번 가서 잘 판단을 하시고 불평도 하고 투덜거리는 일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야지. 예, 여기 거짓 교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도 뭘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주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뒤에서, 예, 이번에 찰리 커크를 죽인 그 남자아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또 원망하고 이런 거 하는 게 혹시 사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인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있으면 그 당사자에게 가서 이게 사실이냐 묻고, 예, 그렇게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해야지, 아닌 걸 가지고 모임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마귀의 일이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교회 형제들에 대한 비방, 자녀들, 자매들에 대한 이런 비방이 있으면 그, 예, 당사자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당사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예, 그리고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야지. 예, 그렇지 않은데 그냥 가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투덜거리면 그게 거짓 교사들, 배도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하는 그 말의 특징이 있어요. 크게 부풀린 아첨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는 대개 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크게 부풀린 아첨의 말. 말도 잘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말을 그냥, 예, 술술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니 사실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성도들은 모든 일을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목사만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거짓 교사들, 교회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번, 일곱 번째 특징은 뭐냐. 19절에 남아있는, 예, 그대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육체적인 감각대로,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어요. 육체적인 감각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산다. 일단 자신을 분리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예,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너희들보다 영적인 어떤 그 진보된 게 더 높은 사람이다. 예, 너희들보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더 많이 성경을 안다.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가 있다. 참,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유명한 목사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의 아들에 대해서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의 아들이,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45에서 한 50 됐나? 아, 본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속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 하나도 모르는 걸 본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가 죽어갖고 온 인류를 대속해서 속죄한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사의 아들이. 아우, 좀 그래갖고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옥 못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레인보우 리턴스 여만수 원장 하는데 거기 가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진짜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밝혀내지 못한 진리를 자기가 이제 드디어 밝혀냈다.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억 명이 성경을 읽고 수십억 명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본인이 드디어 이제 그 그 진리를 발견했다고 얘기하니까 염한수 원장이 이게 이단이다, 진짜 이놈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놈이라고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단이다. 야, 근데 너무너무 답답하네.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목사,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아들을 교육을 했는데 지금 그 모양이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다. 그렇게 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분열을 시킨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육체적인 감각대로 산다. 육신의 정욕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 안에 음행, 간음, 술 먹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술 먹고 하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많아. 모였다 하면 술 먹고, 성경 한 장 읽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술 먹고,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지역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한마디로 성령이 없는 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신대로 그냥 개나 짐승처럼 육신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한마디로 구원 못한 자들이, 받지 못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들처럼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경고를 했고 1년쯤 지나서 또 유다도 경고를 했고,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돼 있는 거냐, 그건 뭐냐, 17절 1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이 너희에게 어느 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에요. 세상 지금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설명했듯이 캐대헌, K-POP 디몬 헌터스 그 영화 한번 얘기 들어. 아니 완전히 그냥 굿판을 벌리는 거를, 굿판이나 마귀 귀신들, 그 뭐 죽음의 사자들 뭐 와갖고 보이그룹 걸그룹 해갖고 그냥 K-POP 이걸 해갖고 그거를 완전히 그냥 좋은 걸로 다 딴 세상으로 만들어놔서 요새는 아주 전 세상에서 김대건 신분과 그 사람 갓쓴 거 있잖아요. 그게 이번 할로윈에 제일 큰 장식품으로 지금 사용이 될 것 같다. 다 거의 갓 쓰고 나와서 이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김대건 신부가 갓을 쓴 뭐 이런 동상이 있는데 그냥 그게 막 유튜브에 올라오고, 이게 말 그대로 엄청난 이걸 통해서 혼문, 다시 말해 영계와 그 다음에 육체의 이런 장벽 이거를 이런 그 굿을 통해서, 푸닥거리를 통해서 그거를 완성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영화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무당, 무속, 샤머니즘, 무당춤 추는 거 이게 좋은 걸로 그렇게 포장이 돼서 무려 얼마를 봤다고? 3억 2천만 명이 봤어요. 3억 2천만 명이. 지금 이런 시대에 이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태, 동성애 이게 도를 넘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특별히 누가 많이 등장한다고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쓰노라.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움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고 구원자의 사도들이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때 말세 중에 말세에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가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재림이 어디가 있고, 부활이 어디가 있고, 휴거가 어디 있어? 아, 정말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휴거라는 것 자체는 믿지 않잖아. 휴거 얘기하면 오히려 더 그래. 정신 나갔냐고, 그렇게. 예? 휴건 거짓이다 그렇게 쓰잖아요 덧글을. 우리가 그걸 성경대로 가르치면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수와 함께 예,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들과 함께 변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날이라고만 이런 말씀이 예,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그 부인하잖아요. 부인해요. 예, 그래서 재림 약속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이 된다. 그러니까 균일하게 모든 게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지, 노아의 홍수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 이런 심판이, 이런 대격변의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 노아의 대홍수 이것 이후와 이전과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900 몇 세까지 살던 사람들이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400, 300, 200 이렇게 돼서 다윗의 시대에 가면 7, 80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이런 격변이 이렇게 이제 생겨서 이런 우주선, 밖에서 들어온 그 우주선이 차단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도 다 없어지고,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되면 사람의 수명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모든 게 변한다고 하는 그게 핵심이 뭐예요? 그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런 탄소 이런 원소를 가지고 이것도 또 방사선으로 해서 하면은 균일하게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균일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대격변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이전과 노아의 시대 이후는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북극에서 만모스 이런 엄청난 크게 코끼리가 빙하 속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빙하 속에서 거의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채로 그 안에 내장을 까보면 그런 풀이 파란 게 그냥 남아있는 그런 만모스가 발견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땐 거기가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만모스가 말이죠, 저기 따뜻한 아프리카에 살던 만모스가 걸어갖고 북극으로 갈 수 없잖아요. 거기 살던 게 어떻게 이런 대격변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고 날씨가 마이너스 몇십 도까지 내려가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 죽어서, 그래서 지금 만모스가 저 북극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첫 꼭대기 8000m고 이거 되는데 왜 조개 껍질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 여기 한번 잠겼구나,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증거들을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 세상이 진화론이 맞다, 무에서 유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아메바에서 오랜 시간 지나면 사람이 생긴다고. 이런 거짓말을, 큰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더 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이때 조롱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다.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그렇죠?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가서 보면 처음엔 이 지구, 이 땅덩어리가 전체가 다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날에 땅을,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주공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지구가 지금처럼 육지가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이 물에서, 지구가 이 마른 땅, 지금 우리가 땅이라고 한 이게 물에서 나온 물 가운데서 있다.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장 9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건 노아의 대홍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은 언제라도 인류 역사에 개입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인간의 생각과 달리 균일하게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세상의 모든 생태계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걸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왜 이루어졌다 그래? 창세기 6장 가서 보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서 그래서 어디를 내려 땅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의 이 딸들을 취해서 거기서 거인을 생산하고 이래서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하이브리드 종족이 생겨서 이걸 그대로 두면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순수한 그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탑을 시키고 그래서 대홍수를 내려서 다 멸절을 시키고 유전자 변형이 있지 않은 노아와 그의 사람들 8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 영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 천사들하고 싸우는데 있을 때를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요? 다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이 천사들이 이 악한 천사들이 그래서 그 7년 대환란기 특별히 그 후반기 3년 반을 큰 환란이라고 하는 그때에는 준지옥이 된다. 어느 때하고 똑같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던 그때하고 똑같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신 거 기억하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들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 이걸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는 교회마다 다 심리학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심리학이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원래 다 환경이 뭐 부모가 나빠서 그렇다 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너 주변에 있는 그 이웃이 나빠서 그렇다 모든 걸 다 그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너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카운슬링이고 심리학을 동원해서 그래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주변 환경을 죄로 만들어갖고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설교 이런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또 인문학 책을 읽어야 된다고 교회 목사가 뭐 읽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그걸 읽으면 그 뭐 하려는 거 인문학이라는 게 그 인간의 지혜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도 읽고 인문학도 읽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함께 세상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겠고 좋은 거죠. 근데 성경은 다 무시하고 그리고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얘기하면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또 마지막 때 사람들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좋아하는 이런 걸 보고 그리고 1903년 이후부터 오순절 은사운동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랄랄라 방언하고 뒤로 쓰러지고 뭐 개처럼 소리 지르고 사자처럼 우르렁대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양복 갖고 촥 하면 그냥 다들 이 장풍에 밀려갖고 다 쓰러지고 교회 가면 밀어서 뒤로 제끼고 그런 캐처가 있어갖고 그런 캐처 알잖아요 피처 이거 캐처가 있어갖고 또 뒤에서 잡아주고 안 쓰러지면 가서 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쓰러뜨리고 뭐 성령 터널을 한다고 그러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이게 머리가 있으면은 생각을 해봐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우리 한국에는 유난히 사입이 많습니다.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거긴 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러고 말해요. 정말 완전히 그냥 모든 게 그냥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유다가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베푸신다. 그게 14절, 15절에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 일곱 번째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고 에녹이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세 번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에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한번 나와요. 에녹은 언제 살았느냐? 제가 뒤에 가서 여기 가면 연대기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BC 3382년부터 BC 3017년까지 에녹은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걸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느 면에서 휴거받은 그런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쯤에 5,500년 전쯤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담은 6,000년 전쯤이고.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에녹이, 여러분, 에녹에 대한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데 창세기 5장 18에서 24, 11에서 11장 5절밖에 없는데 에녹이 이런 대언의 말씀을 했다는 거, 이게 성경 기록에 어디에 있어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을 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다. 다른 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신학자들이 또 뭘 얘기하냐. 이거는 에녹 서신이라고 하는 외경에서 유다가 이거를 인용을 한 거다. 그래서 에녹 서신이 마치 정경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거다. 다시 말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도 에녹이 이야기한 거를 하나님이 대언을 줘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걸 이 안에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도 그렇고 이사야 대언자의 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말한 말이 다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걸 잘라서 이렇게 해서 원하신 대로 이걸 기록하게 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 보고 대언하라고 했냐? 대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뭘 대언하라고? 이 말씀들 대언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창세기나 히브리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고 여기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에녹이 말씀을 대언해서 기록을 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시면 칼라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이야기가 쭉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 그걸 가서 보시면 에녹이 살던 시대에 누가 동시에 같이 살았냐? 아담도 같이 살았어요. 그땐 나이가 900에서 969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 셋도 같이 살았어요. 에노스도 같이 살아요. 무두셀라도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일어날 때 주인공이 노아인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이 에녹하고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칼라그래프 1장 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아담이 에녹에게 창조 때 그런 모든 일, 죄 지은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이 대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대언의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셨어요. 언제? 노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에녹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한 노아 시대에 이루어질 대홍수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마지막 때, 그렇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대언자들의 한 말을 기억해라. 그들이 너에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노아 홍수의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녹의 대언에 이 특징, 심판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 사람을 보내서 집행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14절, 15절, 그렇죠? 기근이나 홍수나 아니면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언을 통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엄중한 심판이고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이다. 자,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집행하실 때 혼자만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들, 수만 성도라고 돼 있는데 수만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2만, 3만 그런 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수만, 만 이렇게 나올 때는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만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자들인데 성경에서 거룩한 자들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천사들도 성도로 이제 표현돼서 그렇게 이제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도 성도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심판을 집행하실지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천년왕국 끝날 때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그 지금 마지막 그런 최종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이 다음에 이거는 보편적인 심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남겨두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집행하실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 대한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다. 그래서 여기 유다서 여기 15절 여기 한 절에만 언가들리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는 따르지 않는 게 네 번이나 나오잖아요. 네 번이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는 주의 날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날. 그래서 여기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맨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완전히 끝나는 그와 같은 때 이러한 때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때 하나님 베푸시는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일일이 보여주니까 그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변명할 수가 없다. 예, 그러한 그 심판을 집행을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 그 가운데 1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거친 발언의 말을 했다. 예, 무례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진화가 됐다 그러고 원숭이 사람 됐다 그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믿는 자들 탄압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세퍼레이션, 거룩한 것들과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 사이 둘을 구별해서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근본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근본주의, 근본주의의 핵심은 세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분리를 하고 속된 것에서 분리를 하고 그렇죠, 좋지 않은 것에서 분리를 하고 오류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판별을 해야 분리하죠. 판별,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세상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판단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저 노래 캐대현 뭐 저런 거 애들 부르는 거 저거 시키면 안 되겠구나, 저건 마귀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분별을 해야 아이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뭐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그거 해갖고 나중에 구판 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는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 그래서 분리는 진리를 걸러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분별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분리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옷도 좀 제대로 입고 와야 된다. 그렇죠? 말도 교회 와서 여러분 반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끼리 만났는데, 야, 너 뭐 이게 밖에서나 자기 친구들하고는 할 얘기지. 교회 와갖고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게 안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예, 사회와 이런 교회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분별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예, 분리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시대는 혼합하는, 예, 혼합해갖고 통합하는 시대에, 인테그레이션에. 그래서 믹싱 팟이 돼서, 뭐 인종도 다 모이고, 뭐도 다 모이고, 문화도 다 모이고, 여러분, 이런 굿판 문화가 세상으로 퍼져가고 이렇게 될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이게 뭐예요?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똑같은 무속, 무당, 굿판 그 문화에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 그건 아니라고 딱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통합 분위기라 분리라고 하는 말, 또 분리 행위 자체가 배척을 받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보수 꼴통 아니면 극우, 그 다음에 또 근본주의자, 뭐 이렇게 해갖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겁낼 거 없다. 예, 그래서 교회들이 두려움 때문에 분리하지 못하고 연합하고 종교통합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가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분리의 기준을 제가 하나 이제 제시를 하고 마칩니다. 분리의 기준은 뭐냐? 미심쩍으면 피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전 뭔가 미심쩍으면 그러면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 그런 것들은 더러운 겁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벌써 딱 미심쩍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리고 파고들어서 보면 정말 더러운 그런 그 마귀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우리 사랑침묵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투쟁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